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증은 영어로 apologetics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apology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변명한다, 사과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변증학적으로는 apologetics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변론, 즉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이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변증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아서 지옥 불 속에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내가 영원토록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한 변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는가 하는 이러한 그 변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온 세상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알려주신 선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해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하나님이 주신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희가 해피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 이 제국 사람들이 오거나 하여튼 누구든지 와서 두렵게 하는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히려 반대로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삶을 드려야 되겠다. 언행이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렇게 이제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소망에 대해서 좀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누가 묻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과 그 다음에 두려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비하라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예비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선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교회 내부 외부에서 개혁신학, 여기 이제 핵심인 칼빈주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목사로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믿는 바를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 시리즈를 하겠다고 이제 했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금요일 저녁에 이 강의 시리즈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가, 한 번도 아니고 열 번이고 열다섯 번이고 왜 이런 강의 시리즈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중대한 그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그 강의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개혁주의 또 칼빈주의 이건 이제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첫 번째 이제 강의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이 분야는 변증하는 거잖아요. 이 변증하는 이런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 누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이야기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크리스천 저자들이 쓴 책과 이제 기사를 인용해서 이제 이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공과대학에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요. 그 과목을 가르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과서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과서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과서를 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과서는 거의 다 미국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증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놓은 그런 변증학 관련된 이런 모든 건 다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미국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분야 이야기하면 이 책이 제일 좋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책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적어놓은 그러한 그 글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나의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다. 이게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가 이제 그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이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이제 편견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림에 가서 보면 놀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오는데 놀만 가이슬러가 Why I am not a five-point Calvinist? 왜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신봉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부터 12년 전쯤에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가서 보면 조그맣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 강연 제목이 있고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겠어요. 옆에다 크게 글자를 썼어요. Why I am not a five-point Calvinist?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12년 전쯤에 이제 강연을 했는데 누군가가 2년 전에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올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안전하게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노만 가이슬러의 이 동영상 이거 자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힘든 거예요. 목사로서 힘든 거예요. 원래 이게 1시간 9분짜리예요. 1시간 9분인데 여러분 영어는 아시다시피 길어요. 같은 1시간 9분을 한국말로 하면 2시간 이상 나와요. 그 분량이. 또 이분이 말씀을 이제 빨리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9분짜리를 여기 1시간에 하려니까 안 돼요. 그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번역을 했더니 A4 용지로 22장인가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다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오전에는 일부 그래서 5대 강령 가운데 두 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5대 강령의 뒷부분 3개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빨리 해도 1시간쯤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이렇게 푹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디는 제가 같이 찾아보라 그럴 거고 나머지 그냥 제가 쭉 그대로 이제 읽어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참 제가 감명 깊게 이렇게 본 거는 이렇게 훌륭한 학자잖아요.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한 이런 분이 여기 딱 나와서 원고 없이 모든 성경 구절도 다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면서 1시간 9분을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1시간 9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너무 귀한 이런 그 강연을 제가 또 이제 듣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할 수도 있어서 너무 이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의 링크도 우리 교회 그 동영상 밑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영어로 하신 분들은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언가를 확실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아 변증이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변증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변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목사가 오늘 수고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만 가이슬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태어나시고 2019년에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21세기 최고의 크리스찬 변증학자예요. 신학대학 교수를 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학대학 중에 가장 유명하고 좋고 실력이 좋은 그 대학은 텍사스주에 있는 댈러스 이제 신학교입니다. 신학대학교. 그 댈러스 신학대학교에 조직신학 교수를 10년을 했어요. 신학 중에 꽃이라고 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신학을 잘 가르친다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 조직신학이에요. 세계 최고의 그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10년을 했어요. 조직신학 책을 1600페이지짜리 책을 썼어요, 여러분. 조직신학 그 책을. 그래서 여러분이 위키백과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는 여러분이 영어 위키백과에 가서 어떤 사람을 치면 어떤 사람이 이만큼 분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막 길어요. 이렇게 엄청 길면은 업적이 많고 유명하다는 거예요. 가서 놀만 가이슬 한번 쳐보면 얼마나 긴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0여 권의 이제 책을 썼고 말씀드린 대로 조직신학은 1600쪽입니다.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 로마 카톨릭 교회 왜 이것이 올바로 된 교회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책을 쓰고 각종 이단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책을 쓰고 비교 종교 철학 창조와 진화 칼빈주의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영감 성경의 무오류성 등 관련해서 보통 책을 쓰면 500에서 6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들을 90여 권이나 이제 쓰신 분이에요. 어느 면에서 정말 가장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책들을 저술하신 그런 분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칼빈주의에 관련된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쓴 책이 285쪽짜리 가서 보면 영어 제목이 Chosen. We are chosen. 우리는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참 멋있잖아요. Chosen. But free. 우리가 성경이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존재이다. 이런 책을 써서 칼빈주의를 조목조목 다 이제 이렇게 반론을 했는데 오늘 그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본인이 1시간 10분에 걸쳐서 그래서 뭐 제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대학인지 아닌지 가서 그 많은 이제 대중들을 놓고 앞에서 이제 강연했던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과 그다음에 오후에 전달하도록 그런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머가 많은 분입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두 개의 줄이 있고 사람들이 그 줄, 두 줄에 쭉 이제 늘어서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는 예정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팻말이. 예정. 영어로 predestination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자들은 이 줄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냐. 자유의지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Free will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에 서라. 이렇게 이제 두 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이런 그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이와 같은 그 선택 예정을 믿으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이라고 쓴 그와 같은 그 팻말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줄에 가서 이제 섰어요. 맨 뒤에 서서 하여튼 어떻게 해갖고 이제 맨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사람에게 이제 물었어요. 넌 도대체 왜 이 줄에 서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 제가 보니까 이 줄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이제 선택해서 제가 원해서 이 줄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이 줄에 오면 안 된다. 저 줄로 가야 된다. 저 줄이 내가 원해서 가는 줄이지. 여기는 예정된 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가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줄로 이제 또 갔습니다. 맨 뒤에 가서 어떻게 가서 맨 앞에 가서 갔더니 또 거기는 이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또 묻는 거예요. 너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왜 이 줄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 줄에 앞에 있는 천사가 일리 가라고 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유머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선택, 예정,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주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주제다.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지금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사람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이 책임을 균형 있게 이게 보질 않고 100% 하나님이다 한다고 하는 게 있고 사람이다 한다 그러고 하는 게 있고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두 개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이슬러의 말입니다. 왜 이 강연을 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후 1500년경에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요한 캘빈, 그 다음에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산재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 주장한 걸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 개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섯 가지 솔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고 하는 다섯 가지 솔라. 이게 프로테스탄트 교회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를 크게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그 결정적인 이와 같은 지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하면 이 다섯 가지 솔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제예요. 이제 우리 침례교인들은 전통적으로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부르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침례교를 포함해서 카톨릭이 아닌 그 나머지 이와 같은 보통 이제 우리가 개신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 내부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칼빈주의자들이 있고 칼빈주의자들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제 말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야기했듯이 미국 내 이런 침례교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다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소수만 칼빈주의자입니다. 자, 가이슬러의 말이에요. 저는 양측에 속한 모든 분들을 다 존중을 합니다. 양측에 속한 이런 모든 분들 격렬하게 논쟁하고 이런 모든 분들 보면 다 경건한 분들이고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믿는 분들이에요. 근본적인 진리, 뭐 성경의 영감, 성경의 무오류,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속죄,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예수님 재림하신다 등등 이런 근본적인 그러한 그 진리를 묻느냐고 물으면 양측이 다 믿는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또 이 두 부류 모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 솔라를 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 즉 칼빈주의 5대 강령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다. 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냐? 오늘의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교리들, 특히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교리를 믿지 않는 편에 서서 왜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꽃을 한번 보시죠. 이 꽃이 뭐죠? 이름이? 튤립이죠. 튤립은 어느 나라에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생산해서 판매해요? 네덜란드 맞죠? 예, 네덜란드는 이 아름다운 꽃 튤립, 튤립은 T-U-L-I-P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튤립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튤립이에요. 그래서 튤립 알겠죠? 자, 영어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튤립.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칼빈주의 5대 강령 길게 얘기하면 요새 다 짧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듯이 이걸 줄여갖고 튤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튤립은 첫 번째 다섯 개인데 첫 번째 T, Total Depravity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 다음에 L은 Limited Atonement 이렇게 돼서 제한적인 속죄, 예수님의 피가 제한적인 이런 효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면은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T-U-L-I-P 이거를 쭉 하나씩 따갖고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하면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견인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냥 일단 말씀드리면 견인은 뭐 하는 거냐, 어려움이 있어도 하던 일을 꾸준히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튤립 이 다섯 글자로 표현이 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 이거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칼빈주의 혹은 칼빈주의자들은 보통 영어로는 하이퍼 칼빈이즘 아니면 하이퍼 캘비니스트 이렇게 이제 불려요. 하이퍼라고 하는 얘기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 칼빈주의 앞으로 계속 극단적 붙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칼빈주의 그다음에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극단적이 붙어 있는 거다. 그럼 극단적인 건 어떤 사람들이냐? 칼빈주의 5대 강령 5개를 확실히 믿고 이게 뭐 성경의 아주 제일 핵심이라고 이렇게 믿는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고 그걸 신봉하는 체제를 극단적 칼빈주의 체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제 가이슬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먼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5대 강령의 정의를 말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걸 지지하게 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제시하고 그다음에 성경의 근거에서 왜 내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를 믿는 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이거를 차근차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T, Total Deprav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적인 타락, 우리말로는 전적인 타락, deprave 하다고 하는 얘기는 부패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전적인 타락 아니면 전적인 부패, 이 첫 번째 강령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타락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죄성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결과 복음이 제시가 돼도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거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능력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여기도 죽었다고 나오죠?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이제 5절에 이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 받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속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시체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가서 뭐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렇죠? 또 말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죽어있는 시체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중생이라고, 영어로 리제너레이션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체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비로소 시체로 지내던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지 않으면, 예,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뭐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유명한 이제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나옵니다. 파이퍼 목사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가서 이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리제너레이션,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를 일단은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놔야 된다, 나와있죠? 리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뭐예요? 페이스,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해도, 예,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하라니까 순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든지 어떻게 성경을 읽든지 전도지를 읽든지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다,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또 사용하는 지지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첫 번째 강령, 전적인 타락, 이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주로 사용하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단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 구원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강령을 다시 풀었으면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찬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구원을 시켜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그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왜 믿냐? 구원받으려고 믿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구원받은 그 결과가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이 믿음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일단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전적인 타락의 핵심이에요.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의 이제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제가 펴라고 했잖아요. 1절에서 5절 이제 다 읽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설명하면서 8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보셨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예, 뭐가 먼저예요? 아, 믿음이 당연히 먼저죠. 무엇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읽으면 아는 거예요. 누가 어느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예, 여기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 중생하게 하는 그 일, 거듭나게 하는 그 일, 그 일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논리를 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고 아닌 분들은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잖아요.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구원받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칭의는 당연히 구원인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 칭의를 얻는 거예요. 칭의를 얻은 다음에 아니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박사학위 그 이 토픽이 뭐냐면 철학입니다. 이분이 철학 박사예요. 철학을 전공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도 이제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대 철학자들 가운데 데카르트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니까 제가 1596년에서 1650년경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한 거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우리는 그의 주장이 뭔지 이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 창조물이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사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데카르트가 얘기한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가 한 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원래 맞는 말은 뭐예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 지금 칼빈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거 가서 잘 보시라고요.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뭐라 그래요?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이제 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가서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해 준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묻지 않습니까?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간수여,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은 시체와 같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다. 먼저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그대야 믿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바울과 실라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과 관련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찾아봐라. 항상 순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믿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걸로 돼 있지 구원과 관련된 건 모든 구절 다 찾아보러 없어요. 그렇게 된 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먼저 죽어있는 자를 살려놓으면 그 뒤에야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구절은 이 가이슬러 얘기입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은 성경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있는 거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자,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순서는 항상 사람이 믿으면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다 이제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을 살려놓아야 그가 믿을 수 있다고 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전도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저 사람을 먼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자,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믿기 전에 나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예,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다. 죽어 있는 건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죽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멸이 되었다. 아니면 소멸이 되었다.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영어로 annihilation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고 분리가 되었다. separation이 됐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음의 뜻은.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진짜로 죽어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전멸이나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지옥에 가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영원 무궁토록 지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은 절대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9장 2절 가서 보면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지금 영적인 죽음 이건 뭐냐? 여기 사이에 분리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분리벽이 생겼다는 이야기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예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거나 소멸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분리의 벽이 생겼다는 이런 뜻이다. 특별히 영적인 죽음. 그럼 육적인 죽음은 어떠냐? 자, 성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순간 그의 영과 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 순간 영과 혼이 분리가 돼서 곧바로 무슨 뭐 연옥이니 중간 대피소니 거치지 않고 곧바로 누구와 함께 있게 돼요?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몸을 떠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몸을 떠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몸을 떠나면 내 실체, 영과 혼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이는 떠나서, 떠난 건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살아있는 것하고 죽어있는 것 사이에 이제 끼어 있다. 떠나는 것이 그런데 나한테 훨씬 좋다. 죽는 게 나보다 나한테 훨씬 좋다. 죽는 거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8절에 가서 보면 죽는 게 뭔가? 예, 육적으로 죽는 게 뭔가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라헬이 죽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몸에서 여기 가서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바디가 있고 여기 이제 소울이 있는데 죽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몸에서 뭐가 분리가 돼요? 소울이. 예, 혼이 분리가 되고 영이 분리가 돼서 이게 떠나는 거를 그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100% 분리를 이야기하지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소멸이 되거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박멸이 되는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예, 이 죽음을 영적인 소멸로 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로 인해 죽으면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 둥둥 떠다니는 시체처럼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 받고 나중에 이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안에도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9장 6절에 의거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를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 이후에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분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죄를 짓는 그 사람 그 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뭐가 있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그 사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혀입니다. 혀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불신자라고 해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타락한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타락한 죄인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제거가 되거나 전적으로 소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죽은 시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근데 이분들이, 이거 제 말입니다. 이분들이 예, 또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여러분 짜장면을 먹냐, 예, 뭐 곰탕을 먹냐, 칼빈주의자들 다 어떻게 선택해서 먹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그렇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시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자, 이 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고 성경에 죄를 지어서 성경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죄들과 이제 범법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따서 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에베소서 표현에 따르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아담과 그 다음에 그 이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어요. 자,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도 그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 시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판단한 뒤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냐? 아니에요. 18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 다음에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그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도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들도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사람이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 알려주신 거,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뒤 죄들 가운데 있던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죄인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전적인 소멸이나 전멸이 아니라 분리를 뜻한다는 거, 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상하게 됐어요. 일부가 상하게 돼서 온전하지 않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가 제시가 되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줬는데 믿지 않으니까 변명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즐겨 사용하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어로 얘기하면 do not receive 이렇게 돼 있어요. do not receive.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누가 이걸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하고, 칼빈주의자도 그걸 do not으로 쓰지 않고 뭐로 쓰냐? can not으로 쓰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는 그게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환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환영하며 내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can not이 아니라 do not이에요. 여기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그거를 환영하며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이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알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앞부분을 그걸 can not으로 거기다 쑥 집어넣고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는 영원토록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런 지옥 정죄를 피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100% 받아들인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런 진리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영원토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것이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인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주장하냐? 사람은 죄들로 인해 죽어있는 시체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이 시체를 먼저 살려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야 그 다음에 이해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이슬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죽음은 전적인 소멸이나 박멸을 뜻하지 않고 분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뭘 안 하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과 이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 첫 번째 강령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강령은 여기 가서 보니까 튤립의 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 또 예정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4절하고 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택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5절에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 선택과 예정이 뭐냐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성경 안에 가서 보면 선택한다는 말이 있고 예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한다는 이 말 우리가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택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즉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든 젊은이든 선택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의 편에서도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편에서도 조건이 없고 받는 편에서 조건이 없어요. 둘 다가 다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카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거 그렇지 않다. 성경적 관점 아니면 조금 온건한 칼빈주의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맞습니다. 선택 사람을 선택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뭐 유대인이라고 더 낮게 봐주고 이집트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져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예. 이 둘의 차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결정하시고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 가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이미 예정해 놨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하신다. 그리고는 이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즉 이들이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강제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도 무조건이고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다.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자동으로 즉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저기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프로세스 과정을 여기 로마서 8장에 쭉 설명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 그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 이루어지는데 여러 개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미리 아심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인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뭘 미리 보시느냐?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선포자를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아니일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A는 가서 보니까 받아들이고 B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예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정을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않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신 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1억 원을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한 마음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즉 받으려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했냐 안 했냐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거 없이 아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것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오퍼를 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구원을 무료로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행위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 무료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 그대로 오퍼를 하신 거예요. 제안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1억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받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그걸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손을 내밀고 내 것으로 취해야 그 1억 원이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걸 자기 편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이 그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건 무조건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않든지 믿을 능력이 있든지 믿을 능력이 없든지 상관없이 그건 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조건이고 받는 사람도 그냥 무조건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 실제로 너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존재지. 너는 죄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다시 구원을 시켜놔야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리제너레이션, 중생을 시켜놔야 그 뒤에 비로소 너희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놨으면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체제가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무조건적인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자동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다.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들을 믿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말씀 듣고 제가 아들을 믿어요. 그럼 구원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자, 영원한 생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받아야 선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려고 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받겠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 못 받는 그러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조건 없이 주려고 해도 싫습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칼빈주의자들은 12절만 떼서 이렇게 인용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자 13절만 인용을 해요. 뭐라고 하냐?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줬다.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혈통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 한 구절만 딱 떼면은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의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안 읽고 14절만 가져다 이렇게 되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죠. 그걸 받아들이는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받아들인 게 믿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예,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도록 강제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예, 그것은 그 구원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주님하고 주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그래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상한 말, 이상한 또 논리체계를 이제 둘러댑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혹은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 누가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되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면 결국 내가 구원에 일조한 거 아니냐? 구원에 일조해서 뭘로 행위로? 믿는 게 행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예, 어느 면에서 뭐예요? 궤변인 거예요, 여러분. 궤변. 왜 궤변인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1억 원을 선물로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갖고 그 1억 원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선물에 내가 일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조. 예, 그 선물 1억 원에 일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나는 단순하게나 선물을 준다는 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선물 1억 원에 대해 내가 기여한 게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예요. 누가 다 준 거예요? 주겠다고 한 사람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신문에 이제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준다고 했더니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사에. 야, 이 받아들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리고 기사가, 그 쓰는 기자가 1억 원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물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완전 궤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이슬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뭐 신문 기사에 좋은 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사람들 다 누굴 칭찬하겠어요? 1억 원을 무조건적으로 준 이 사람을 칭찬하지 손을 내밀어서 받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기사가 요만큼이라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칼빈 주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너 큰일 했다. 선물을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큰일 했냐? 정말 그 선물 받았는 일에 큰 일조를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구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거지에 지나지 않아요. 거지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십시오. 여러분 거지들 주십시오. 우리가 손 내밀고 있잖아. 그래서 손에 줬어요. 손 내밀어서 그런 거 내가 일조한 게 있냐 이거에 그 선물에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어떤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해서 나올 방도가 없어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갖고 구명 로프를 해갖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손을 내밀고 이것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끙끙대고 해서 그걸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신문기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이제 구덩에서 구출해줬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걸 잡는데 엄청난 그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기사를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아, 주변에 이거 모든 걸 찾아보고 이거 로프 내리고 다 끙끙끙 해서 올려, 이 사람이 다 한 거죠? 나는 뭘 한 거야? 이것만 잡은 거야, 잡은 거. 이 잡은 게 이 일에 기여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구조되는 그 일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없어요. 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또 단독설이다, 협력설이다 이런 주제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라도 만들어야만 그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단독설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걸 받아들이면 그럼 협력하는 게 아니냐 말씀드렸죠. 그건 협력이 아니에요. 전체 100%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받아들인 건 내가 받아들여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에 내가 일조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가서 보면 믿는 건 행위가 아니라고. 여러분 가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 건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첫째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 측면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둘째로 그들은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 면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을 굳게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러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줬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 온유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한 이 소망의 이유를 대답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구원,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야. 이거 이상 가는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 대답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비해야 돼요. 교회 내 외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 특히 구원에 대한 그런 이유를 묻기에 오늘은 놀만 가이슬러의 그 동영상 그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서 1강령, 그 다음에 2강령 이제 일부를 이제 대답을 했어요. 믿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이제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바다. 우리는 어떤 주의를 믿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놀라운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 교리라는 걸 이해하시고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남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